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시리아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러시아 외교부를 인용해 두 장관이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새 결의안 준비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막판에 러시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국제사회의 대응이 단호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 통로를 끊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분리해야 하고 민간 경제 부문에 대한 북한과 외국 동반국들의 합법적인 교류에 어떤 손상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마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앞서 25일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 아래에서 고통을 받아왔다며 새 유엔 제재는 고통받는 주민들을 돌보는 대신에 핵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앞장선 북한 지도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이르면 어제 예상됐지만 15개 이사국들 가운데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아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어제 한국 연합뉴스에 40일 이상 걸리며 만들어진 결의안에 대해 하루 이틀 안에 검토를 끝내기 어려우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말해 러시아의 태도에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 제재, 대북 관련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의 어떤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오늘 서울에 도착해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반적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표는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우다웨이 대표는 내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만난 뒤에 3일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73.5%를 득표해 26%에 그친 버니 샌더스 후보를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로써 지금까지 경선을 치른 4개 주 가운데 3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음 경선은 오는 화요일에 열리고 10개 주가 넘는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의 승자는 앞으로의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란의 개혁파와 온건주의 후보들이 오늘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표가 3분의 2 이상 치러진 가운데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혁 온건파 후보들은 수도 테헤란에 배정된 30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또 이란 최고 지도자의 활동을 감시하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전문가 회의 위원 선거에서도 개혁파 후보들이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BOE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앞으로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subjected to mandatory inspection. For the first time, all small arms and other conventional weapons would be prohibited from.
네, 파워 대사는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결의안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모든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북한 판매 금지, 또 북한의 은행과 자산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확정이 돼서 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초안 확정까지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 가까이 걸려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아직 그 이 초안이 확정되기까지 7주가 걸렸다는 것은 앞서서 북한의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친 핵실험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차 때 가장 많이 걸렸는데요.
네.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요.
네.
그만큼 미국이나 한국, 일본 그리고 주변국들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그 의사가 특히 반영된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게 지난 1월 6일이었는데요.
네.
유엔 안보리는 바로 당일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서서 이미 결의한 대로 이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에 관련해서 중대한 말하자면 제재를 추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문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해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국 정상들의 긴박한 전화통화가 연쇄적으로 이뤄진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통화를 했고요. 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죠. 물론 국제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었고요. 또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차원에서도 한국의 윤병세 장관이 존 케리 미국 외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리고 일본 외무상,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화통화를 가졌고요. 또 6자회담 수석 대표들 차원에서도 연쇄적으로 양자 또는 3자 간의 그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치된 견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기로,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는데요. 핵심은 역시 중국과 미국의 물밑 의견 조율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원칙론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네,
그러나 이 제재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이런 불안정한 사안을 종식시키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 특히 6자회담의 즉각 재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 측의 입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문제는 약간 좀 포인트를 벗어난다고 할까요? 이 사드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치면서,
네,
그 제재 문제도 점점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 중국이 사드 문제를 빌미로 해서 제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례적으로 오래 끌려갔고요. 이런 가운데 결국은 그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지난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워싱턴 방문으로 이뤄졌고요.
네.
왕이 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장관 간의 회담을 통해서 결국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고요.
네.
직후에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그 결의안이, 초안이 회람됐습니다.
네. 자, 이제 과연 이 초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 점이 이제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그 합의한 그 유엔 안보리의 초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영국의 그 로이터 통신 또 미국의 언론들이 그 핵심 내용을 미리 좀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미로 보면 그 이번에 그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에 해당되는 맨 앞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북한의 그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 수준으로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2013년에 그 채택된 그 2094호 대북결의안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그 북한의 그 핵실험과 그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 또 이것이 그 이로 인해서 그 동북아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또 핵확산 그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그 대화를 하라 이렇게 나온 것이 있고, 또 핵확산 금지약, NPT 복귀 이런 것을 그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그 이제 그 핵심 부분인데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그 경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에 해당되는 돈줄, 바닷길 그리고 하늘길을 꽁꽁 막아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옥죄고 핵 개발과 그 장거리 로켓, 그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돌중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그 최대 수입원입니다. 석탄 수출인데요. 북한은 연간 그 한 10억 달러 정도를 석탄 수출해서 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북한의 그 또 다른 돈줄인 그 재래식 무기, 이것도 그 전면 금수 조치를 취했고요. 또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당 관련, 또 북한의 핵, 또 미사일과 관련된 그 강력한 그 금융 활동, 이것을 중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흥미롭고 꼬는 것은 또 하늘길을 막는 조치도 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그 매년 그 몇만 톤의 그 항공유를 북한에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수상한 항공편,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화물을 심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편을 띄우지 마라. 항공편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바닷길을 막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또는 무기 수출과 관련된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선박, 기항을 금지하고 또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수출입 화물 검색에 대한 의무를 그 의무화했습니다. 아까도 뭐 잠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날 그 사만사 파워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같은 초안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만 지난 20년간 채택된 결의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 이 결의안 초안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또 이 궁금한 것이 지금 뭐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 뭐 이런 것은 또 처음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과연 과거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예,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신설된 것이 있고요.
네.
두 가지는 각 국가가 말하자면 재량권을 갖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무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최 기자가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광물 수출 금지. 석탄이나 철, 금, 티타늄, 휘토류 이런 것들의 그 금지 조항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미국 측이 상당히 강하게 이 부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아시는 대로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 품목들에서 상당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물품이고요.
네.
따라서 북한의 얼마 되지 않는 대외 교역에게 그야말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물론 다만 그 민생용 석탄과 철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것을 민생용이다라고 중국이죠. 중국이
네.
그렇게 판단하면은 여전히 아직도 그 신축성 있게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또 로켓 원료를 포함한 항공유 대북 수출 금지한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발표를 하면서요. 이 영어로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는 영어로 unprecedented, 유례 없는 네. 일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이번에 결의안을 통해서 마련된 사실을 강조했고요. 또 북한발 모든 화물을 검색한다. 이것은 이전에도 들어있었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의무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화물이 다 검색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이 재래식 무기는 어떤 것이든 다 그 금수 조치를 취한 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네.
소형 무기나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소형 무기, 경량화된 무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제재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수출
네.
그리고 북한이 상당한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 수입원이 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파견 이 부분을 사실 금지하려고 그 굉장히 강하게 중국 측에 요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국 또한 그 상당히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결의안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 차단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도 중국의 한 기업체가 그 북한과의 광물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 발표도 나오고 또 어떤 보도들은 사실상의 해상 봉쇄다 이런 그 여러 가지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대북 제재를 통해서 그러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여부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 채택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제대로만 이행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당히 옥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연간 그 석탄 수출만 해도 10억 달러 그리고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1억 달러 정도를 벌고 또 무기도 1억 달러 번다면은 최소한 이번에 확정된 것만 해도 한 15억 달러 정도의 외화줄을 차단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북한 경제에 그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데요. 첫째로 뭐 그 미국과 한국 등이 바라는 어떤 선택을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런 그 경제 제재를 당해서 이걸 상당히 유엔 그 제재 결의안을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화 육자회담 또는 중국이 얘기하는 평화협정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국면이 그야말로 그 대화와 협상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반대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에 상당히 반발을 해서 과거처럼 그 이걸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핵 개발과 장거리 그 로켓 미사일을 계속하는 경우인데요. 과연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에서 대단히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런 관측을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화를 완전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그 중국은 이번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왕이 부장의 지난주 워싱턴 방문 중에 존 케리 국무장관 그리고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여러 그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이라든지 또 그 민간단체에서의 연설 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그 중국 측은 이런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일은 대화와 협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 당국은 이 결의안이 이제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해서 급격하게 대화 협상 쪽으로 그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그런 그 의지를 계속해서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입장은 크게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만사 파워 대사가 지난 목요일 날 이 초안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언급한 것에 잘 요약이 됐는데요. 첫째는 이 같은 그 유엔 그 대북 제재 그 결의를 그 채택하려는 가장 이유는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자는 겁니다. 그것은 그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또 장거리 로켓 이런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즉각 중단을 하고 그 비핵화의 대화에 나와라 이런 얘기가 하나 제일 큰 거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북한 주민, 이오본의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북한의 지도층, 김정은 그 정권과 또 당 고위 간부, 군부 고위 장성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지 일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 사만사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제재는 주민들이 아니라 그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의 앞장선 지도층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 얘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중국의 역할이 참 큰 것 같고요. 또 뭐 당연히 언론들도 이제 중국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중국의 반응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결의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례 없이 강화된 그런 제재 그리고 압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그 실행은 역시 또 중국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북한과 경제 관계든 어떤 무역 관계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상당히 적고 또 그 대부분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 칼자루를 잡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중국도 사실 그 이번 그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과의 그 경제 교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것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왕이 부장은 이 사실 캐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번 그 결의안을 통해서 비핵화를 위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중 간 교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쿵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요. 중국의 관련 결의가 마땅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렇게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제재 그리고 이게 따른 북중 간 교역이든 경제관계든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중국 당국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제재 결의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왕이 부장이나 중국 외교부 측은 이 중국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네.
제재가 이행되게 돼야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중국이 실제로 그 유엔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의 입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결의안에 대해서 뭐 일단 초안입니다만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한국 정부가 뭐 만족하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반응을 보면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요번에 그 결의안 초안이 공개된 상황이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결의안이 나왔고 강도 면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졌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한국 정부는 그 유엔 안보리 그 결의 외에도 별도로 한국이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그 대북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초안이 이제 알려졌는데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그러면 언제쯤 표결을 하게 될까요?
예, 그 저희가 그 방송은 28일 날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녹음은 사전 녹음으로 26일 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가 그 이 결의안 표결이 최대한 일찍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또 중국과 미국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제 표결만 남긴 상황이어서 조만간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측은 이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좀 더 말미를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결의안 표결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미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그리고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핵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자, 이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completely that these actions merit an appropriate response throug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케리 장관은 23일 국무부에서 열린 왕이 부장과의 회담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런 위반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두 나라 외교 수장들이 가진 이 회담, 한 달 사이 세 번째나 되는데요. 주로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됐습니까?
예, 그 미국과 중국은 사실 지금 그 세계 초강대국으로 그 1위 자리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를 이뤄나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서 두 나라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양자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만 해도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와 관련한 갈등에 있어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또 한반도와 관련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로 알려진 여기에 대해서 이 배치, 한반도 배치 논의 문제를 놓고 상당히 그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것들에 앞서서 크게는 새로운 두 나라 간의 그 신형 대국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 다음 달에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네.
여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현안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북한 문제만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역시 현안으로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가 이 북한의 핵 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회담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핵 문제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언급을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이 왕이 부장의 최근 이 언동 중에서 이 행보 중에서 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 협정의 평화회담 전환 논의를 병행하자 이런 그 주장인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날 그 지난 23일이죠.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미국의 그 외교정책 사령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만나서 쭉 뭐 여러 가지 현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했는데요. 이날 그 회담을 마치고 두 사람이 그 국무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장이 이 자리에서도 그 정전협정의 그 전환,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병행하자 이런 그 얘기를 해서 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날 그 왕이 그 외교부장은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그 이튿날에는 그 워싱턴에 있는 민간 연구소인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CSIS에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병행 추진을 얘기하면서 비핵화 없이는 그 평화협정이 없고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가 없다,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도 지난달에는 그 베이징에서 그 지난 17일인데요. 베이징에서 그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그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자는 얘기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이고요. 또 미국 또 한국 측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온 것이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의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중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입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휴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네.
아,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 현재 그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의 최대 이익은 급변 사태를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이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또 도발을 하면서 아, 그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 군비 경쟁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될 경우에는
네.
중국의 이익에 크게 안보상 경제상 이익이 크게 흔들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을 현상 유지하고 또 급변 사태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평화협정 체계를 통해서 핵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중국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왕이 부장이 전격적으로 이 평화협정 전환 논의를 비핵화와 병행 추진하자라는 이런 새로운 제안을 던진 건데요. 뭐 또 제가 전격적이라는 말을 썼지만 6자회담 그 9.19 합의 2005년에 여기에 보면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에서는 그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그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사실 그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6자회담 내에 그 마련이 돼서 몇 차례 그 회담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이번에 왕이 부장이 새롭게 제시한 것은 비핵화의 진전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그 병행해서 처음부터
네.
추진하자. 과거와는 조금 좀 뉘앙스에 있어서는 많이 다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이걸로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주도권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런 그 제안 내지 주장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미국이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미국은 그 중국의 이 같은 그 평화협정 그 제안에 대해서 약간 좀 시기상조다 이런 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날 그 기자회견 장소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줬는데요. 왕유교 부장이 그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캐리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고요. 다만 6자회담 재개 문제 즉 우리가 지금 그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비핵화의 그 테이블인 그 6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 이 얘기는 했지만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그 취지는 알겠으나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다루는 것은 좀 이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은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 북한의 주장은 비핵화 논의에 대한 초점을 좀 흐리려는
네.
그런 그 술책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도 한국 정부는 일단 비핵화가 최우선이다.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에 평화협정이든 뭐든 논의할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평화협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 이것도 큰 뉴스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왕이 외교부장 얘기도 나왔지만 이 왕이 부장도 바로 이 사드 문제 워싱턴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캐리 장관과의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네.
그 외교장관 회담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왕이 부장의 발언은 한마디였는데요. 이 사드에 대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없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튿날 그 CSIS,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데요.
네.
이 연구소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는 사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드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문제고 또 한국 정부의 내정 문제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맞다. 그렇지만 이 사드의 한 그 파트인 레이더,
예.
이것이 지금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에 미치고 이것이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중국 정부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드 그 반대에 대한 그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 와중에 사실 그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 사드 배치 문제 논의에 대해서 포기해야 된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 주재하는 그 중국 대사는 사드를 한국 정부가 배치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중국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입장을 또 살펴보죠. 캐리 장관뿐만 아니라 이 태평양 미군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입장들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간추려 주시죠.
네, 지난 23일 그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그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그 미 태평양 사령부와 그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참석해서 그 청문회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얘기가 크게 나왔는데요.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뭐 반대하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중국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 사드 배치를 그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미한 동맹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눈길을 끄는 것은 그 한국과 미국 간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협의를 했다고 해서 무슨 당장 그 저 배치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 실무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태평양 사령관은 아직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또 하고 하는데 한국 정부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 입장은 사실 그 사드 배치는 비핵화 문제하고는 별개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국익과 그 안보가 검토 기준이다라고 네.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 발걸음을 좀 빨리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전에 이제 북한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따라서 논의도 없고 결정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동 실무단이 구성이 돼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가 되도록 돼 있었던 건데 이것이 갑자기 그 연기가 됐단 말입니다.
네.
이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약 체결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마당에 또 미국에서는 고위 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드 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 또 그 존 케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간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와 관한 그 입장이 조금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는 소식, 또 미국과 중국의 외무장관 회의, 그리고 중국이 거듭해서 고고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어릴 때부터 난 가난을 만났고 소문 없이 아버지와의 생이별.
고난의 행군 시절 고향 땅에서의 아픈 기억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하루 세끼 국수죽 그마저 없어 어린 손엔 배운 도둑질.
병든 어머니는 몸져 누웠고 돈 벌러 나간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짓 익숙할 때 나타난 아버지 양손에 쇠고랑의 검은 장가린 머리.
훔쳐먹고 사는 것이 익숙해졌을 때 나타난 아버지. 초췌한 모습에 수용소 죄인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무릎 꿇은 제 고개 숙여 흐느끼네. 또다시 살리려 몰래 넘은 두만강. 나라님은 핵개발로 관심 바뀐 백성. 그 백성이 살고 싶어 발버둥 쳤다고 국가의 엄중 한벌로 가족은 두동가. 아직도 이런 얘긴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도 이런 얘긴 끝나지 않는 현실.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슬픈 사연을 중얼거리듯 몸을 흔들며 세상을 향해 뱉어내고 있습니다.
힙합 문화라는 게 한 30년 되지 않았나요? 길어봤죠. 흑인 사회에서 이제 할렘가 쪽에서 옛날에 어떻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막 가사를 써가지고 랩이란 걸 했잖아요. 막. 맞더라고요. 북한 사람들도 지금 인권이 진짜 완전 박탈당한 상태고 어디서 인신매매 당하고 굶어 죽고 이런 것들은 뭐 그게 피부가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진짜 리얼 힙합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향은 함경북도 운성. 한국에 산 지는 이제 15년. 그림도 그리고 랩도 하면서 고향 북한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탈북 청년 강춘혁 씨.
관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회가 무력으로 되는 사회가 아니라요. 우리 같이 목소리를 외친다면 멀지 않아 내가 살던 북한 체제는 더 빨리 붕괴되지 않을까. 예.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은 강춘혁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이름은 강춘혁이고요. 예, 현재 1998년 3월에 북한을 탈북하여서 중국에 한 4년 정도 체류되어 있다가 예, 남한사에 와서 적응하고 꽤 긴 시간이 걸렸죠. 예, 그래가지고 현재 미술활동과 음악과 함께 북한의 실상, 인권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사람입니다.
화가이면서 힙합음악에 심취한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강춘혁 씨. 강춘혁 씨는 음악과 그림으로 북한 실상을 고발하는 인권운동가인 올해 30살이 되는 탈북 청년입니다.
아니 그냥 뭐 그냥 저 편애하게 입는 옷인데 예, 뭐 저 친구들은 이제 좀 깔끔하게 뭐 커트나 이런 걸 입는데 저는 아 그런 게 좀 부담스럽 아 좀 뭐냐 할까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뭐 잠바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예, 슈즈 신는 게 편해가지고.
아담한 키에 챙을 편 스냅백 모자가 잘 어울리는 강춘혁 씨. 한국의 대학생들 속에서 어울려 만났다면 북한인이 인권인이 하는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는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평범한 모습의 젊은이였습니다.
북한도 그냥 보통 이렇게 구겨서 쓰지 않고요. 보통 다 이렇게 세워서 쓰거든요. 예, 이게 챙이가 좀 짧다 뿐이지. 챙이가 짧다 뿐이지 다 일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 스냅백에 들어간다면 잘 팔리지 않을까. 네.
지금 모습 그대로 평양거리 한복판에 서 있다면 어떨까 잠시 상상을 해보면서 강춘혁 씨의 한국 사는 이야기를 정해봤습니다.
살기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뭐 다 똑같죠. 뭐 다만 좀 다르다면 그냥 북한에서는 뭐 미래가 없지만 뭐 여기서는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살기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되나요?
예, 살기 좋죠.
제일 괜찮은 건 뭐고,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은 거는 뭔가요?
제일 괜찮은 거는 뭐 해외도 많이 가봤지만 그냥 그래도 대한민국 좀 대한민국 그래도 그나마 깔끔하고 도시도 깔끔하고 치안도 잘 되어 있고 예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24시간 거리에 불이 켜져 있고 예 그리고 뭐 안 좋은 게 뭐 글쎄요 안 좋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건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전공은 뭐예요?
회화과, 파인 아트. 예. 예, 이번 2월 달에 졸업. 예, 올해 지금 예, 이번 달에 졸업장만 가지러 가요.
지난해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난 두렵지 않아 공개 처형. 그래서 나왔다 공개 오디션을 외쳐 화제를 모은 탈북 래퍼 강춘혁 씨가
젊은 문화의 상징인 힙합을 좋아하고 화제의 래퍼로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제가 랩 쪽은 아직 전문적인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근데 그렇게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한춘혁 씨를 소개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북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동의합니까? 남남북녀?
검은 승용차가 두 대가 막 하다가 쳐놓은 거예요.
어머머머머.
옆구리에서 초공을.
아 예. 저 보니까 한 30분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제일 게스트 중에 오래 말하는 것 같아요.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또 여기 나와가지고 손님으로 초대했다는 게 영광이고 그래서.
만약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고향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 거라며 꽃제비 시절 춘혁 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계속 성장을 했다면 춘혁 씨의 모습과 네. 지금의 춘혁 씨의 모습을 비교해보자면 어떨까요?
아마 저는 벌써 죽지 않았을까요? 굶어 죽던 뭐 거의 그랬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 있었다면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예. 아니면 뭐 저희는 보통 군대를 보통 17살, 18살에 졸업을 하거든요. 학교를 보통 교육을 그때 마치는데 아마 군대 가서 뭐 교육받다 굶어 죽던 뭐 아무튼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없었겠죠. 제 존재 북한에 있었다면.
강춘혁 씨의 고향은 두만강이 멀지 않은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예, 저희는 뭐 못치기도 하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살구시치기, 살구시치기가 보통 구슬치기 뭐 그런 비슷한 거라서 시골이라서 여러 가지 많죠. 머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뒤덮여진 천하에 살기 힘든 나라로 여겨지지만 춘혁 씨의 고향 온성은 그저 소박한 사람들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참 인정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네, 솔직히 그 정권이 안 좋은 거지 저희 마을은 되게 좋거든요. 공기도 좋고 하늘도 계속 파랗고 막 여름에는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그립죠. 그냥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계속 생기고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고향 마을과 고향 친구들과의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고파도 걱정을 안 하잖아요. 노름에 빠져서 놀이에 애들이랑 논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걱정하는 건 단지 다 어른들이지. 예, 그냥 그런 철없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가끔 해요. 그때 놀던 그 친구는 뭐 좀 살아있나 뭐 이런 생각도 가고.
가끔 한국에서 온성말을 쓰는 탈북자들을 만나면 고향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 좋았던 기억만을 술잔에 담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는 한 3명, 2명, 3명을 만났고요. 아마 몰라서 그러지 더 오지 않았을까요? 예, 막 신기해서 와서 그러니까 한 몇 년이라는 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성장기가 있었으니까 또 살짝 뭐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 또 먼저 알아보고 막 이러니까 신기하 그래가지고 저도 막 생각하다가 어머 또 너 그 뒤에 뒤에 살더네 뭐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예.
고향 온성에서 강춘혁 씨는 그저 손에 닿는 것만 있으면 극저 그림으로 그려내는 꼬마 화가였습니다.
예, 뭐, 제 유일한 취미였으니까 예, 어렸을부터 그림 그리는 게.
그때는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뭐 저희는 뭐 학원도 없으니까 뭐 학교에서 그냥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잖아요.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뭐 탱크 그리고 막 예, 뭐 비행기 그리고 뭐, 뭐 남조선 막 미제 막 괴뢰군 그리고 막 이런.
바이올린을 했던 어머니, 트럼본을 불었던 아버지가 있었지만 춘혁 씨는 그냥 그림이 제일 좋았고 학교 교실에서 그리는 각종 선전화를 그려붙이는 장식은 당연 최고의 꼬마 화가 춘혁 씨의 몫이었습니다.
뭐 학교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 선전 이런 보드판 같은 게 있거든요. 뒤에 매 교실마다. 그럼 제가 그냥 저희 반 거는 제가 계속 매년 담당해서 그렸고 그리는 게 뭐 배경은 뭐 백두산의 정일봉 그리고 그리고 뭐 그림 살짝 꽃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건 계속 시켰죠 선생님이.
그런데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했던 춘혁 씨 나이 11살 때 아버지가 멀리 장사를 하러 나가면서 녹록치 않은 세상살이를 알게 됐습니다.
예, 97년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몰래 저도 몰랐거든요. 중국 간 줄도 모르고 그냥 저희는 저희 고향을 벗어나면 앞이라고 해요. 앞에 뭐 청진 뭐 쭉 이쪽으로 앞쪽에 있으니까 앞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가서 장사로 갔다고 엄마가 계속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깊은 병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그 당시 기다리던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그 열병 나는 거 막 파라티부스인가 그런 병도 오시고 어머니가 또 척추괴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척추에 그 수술 자국에서 막 고름도 나오시고 막. 근데 그게라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저 맨날 훔치러 다녔죠. 친구들이랑 학교도 안 가고 훔치러 가가지고 막 옥수수 뭐 닥치는 대로 그냥 과일 같은 거 막 훔쳐 막 무도 뽑아오고 그래서 그렇게 끼니를 때우다가 아무튼 어머니가 전 그때 어머니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도 그냥 한 몇 달 동안 누워 계시길래 그러다 저희가 외할머니 집에 들어가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들어가서 어머니랑 저랑 시세를 냈는데
그렇게나 기다렸던 아버지 소식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죄를 받는다는 수용소에서 들려왔고 그때서야 아버지가 장사하러 갔다는 곳이 앞동네 청진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중국 땅이었다는 것을 춘혁 씨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잡혔다고 연락 와가지고 가보니까 중국에서 이 두만강 건너시다 잡히신 거예요. 그때 알고 내 아버지도 이제 그러니까 불법으로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감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중국에서는 잘 드셨는데 이제 북한 와서 감옥에 가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약해지신 거예요. 막 예, 허약해지셨는데
어머니는 옥살이에 쇠약해진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돈을 써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가서 거기 그런 간부한테 찾아가서 한 2주일 정도만 뽑아달라 그래도 몸보신을 시켜서 다시 데려가야 할 때가 쟤는 재운 거 아는데 몸보신을 시켜서 그래도 다시 들어가더라도 해가지고 뇌물을 구해서 다시 뽑아왔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 보였던 아버지에게 뭐라도 먹이지 않으면 아버지뿐 아니라 온 가족이 죽는 일이라고 애걸복걸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렇게 좀 영양거를 좀 시키다가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회복하시니까 가자고 하더라고요. 중국으로. 여기서 살면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탈북자 강춘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